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하는 인권은
나의 자존심.
우리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마다 외모나 교육, 살아가는 환경은 제각기 다른데요. 하지만 한 가지 같은 게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바로 인권인데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박인호 팀장님과 함께 세계 인권선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인권선언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8조, 29조, 30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후반부는 세계인권선언 작성자들의 또 깊은 생각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인권의 본질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선언문의 취지였다면 이것을 좀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안 된다. 일종의 안전장치를 선언문 후반에 탁 끼워 넣어놨어요.
네.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에 권자를 붙여서 그게 다 인권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존권, 우리말의 생존권 많이 쓰시는 용어죠.
네.
근데 세계인권선언에는 없어요.
아.
인권 개념에는 생존권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네.
생명권은 있죠. Right to life 이런 거는 되는데 생존권 이것은 이제 특별한 개념이라기보다 우리가 이제 뭔가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 설명하기 좋으니까 생존권 이런 말을 이제 쓰시는 거고요.
네.
현재 국제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권의 항목을 좀 보면 대략 한 60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인권이라고 하는 게 뭐 무제한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28조부터 30조까지는 인권이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권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28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항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 내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되는 거 이게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8조에서는 사회체제, 국제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또 어려운 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면 체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선언문의 영어 원문에는 order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적으로 번역을 하면 질서, 체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고 또 법치를 중심으로 된 이성적이고 문명적인 구조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과연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 체제라는 게 뭐냐 정답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사회주의 국가라 해서 이 사회권을 잘 보장했던 게 아니에요. 과거를 보면. 또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서 자본주의 체제라 해서 자유권을 더 잘 보장했던 건 또 아닙니다.
네.
예. 못 사는 사람을 없애겠다. 불평등을 없애겠다. 이러면서 사회주의가 출발을 했는데 사실 사회주의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았죠.
예.
국가가 배급을 주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사회주의가 더 많았습니다. 또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투표를 못하는 국가가 아직도 있어요. 예,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개인주의에서 출발한 것이 자본주의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개인들을 충분히 배려하거나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문구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체제 이 문장, 이 문구 앞에서 좀 답답한 예, 그런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죠. 세계인권선언문 대부분은 이렇게 해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뒀는데요. 그런 세계인권선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와 가장 비슷한 나라가 어딜까?
궁금하네요.
네, 100점은 없는 건 저희가 알지만 그럼 100점에 제일 가까운 나라가 어딜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네.
미국의 잭 도널리라는 아주 유명한 인권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기준은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 체제, 이 기준을 놓고 세계인권선언 3조부터 27조까지를 딱 적용을 했어요. 이걸 이제 그 학문하시는 분들은 비교정치, 비교학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각 나라들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 나라들이 제일 비슷했다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던 이 나라들이 세계인권선언이 말하는 내용과 가장 비슷한 단계였다. 이게 참 뜻깊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그냥 좋은 말만 늘려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뢰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네.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말이 가능해진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국제체제는 또 뭐냐. 국제체제.
네.
예. 사회체제는 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를 그럼 흉내내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한다면 국제체제는 어디 가서 또 찾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보통 국제정치학자들이 말씀하시죠. 국제정치는 그 조종하는 힘이 없다. 무질서하다.
네.
그래서 힘이 최고다. 법보다 힘이 앞선다.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을 합니다. 사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예,
네.
힘을 앞세우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네.
자,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서 한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노력이라고 하면 보통 수천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국제정치, 국제질서라는 것은 그 자체의 역사가 짧아요. 세계인권선언이 나온 지 이제 70년밖에 안 됐는데 예, 그 짧은 70년의 역사, 또 국제정치의 역사를 보면 그 안에서 진보가 상대적으로 한 국가 한 사회보다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요즘에는 그 국제정치라는 게 국가 혹은 정치 지도자들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확산이 되고 또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기업, 또 언론, 원조기관, 유엔 아주 다양한 행위자들이 국제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행위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인권이 점점 개선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인권유린 상황이 벌어지면 예전에는 야 이거 우리 주권 문제거든 내가 내 맘대로 내 백성 좀 혼내겠다는데 너희들이 왜 참견이야 니네 나라 일이나 잘해 에 이런 식으로 아주 건방지게 나왔는데요.
네.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1999년 유고 밀로세르비치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다가 유고 안에서 뭐 인종청소하고 다른 소수민족 배척하고 이런 인권 문제 저질렀죠. 바로 나토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혔어요.
네.
밀로세비치는 유엔 구치소에서 죽었습니다.
아.
예. 그때 이런 반인도 범죄, 인종 범죄가 일어나면 이제는 뭐 유엔 각국 정부, 인권 단체, 각 나라 시민 단체 다 들고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확립된 가치가 국가 주권보다 인권이 먼저다. 이런 게 확인이 됐었죠.
네.
이런 걸 보면 오늘날 국제체제가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유엔이 인권 문제 해결에 힘을 아주 급속히 키워가고 있어요. 제가 그 사회체제로는 스칸디나비아 모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국제체제는 아직 뚜렷한 모델은 없습니다만 유엔
예.
차원에서 노력을 아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발전했다 이렇게 평가가 받는 게 바로 유럽 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제일 발전을 해 있고 아시아가 좀 제일 발전이 안 된 것으로 대륙별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대륙별로 다 인권 규약이 있어요. 우리
네.
대륙은 우리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 이러이러한 인권 기준을 지킨다. 서로 이렇게 규약을 만들었는데 유독 아시아만
네.
대륙 인권 규약이 없습니다.
아.
예, 좀 창피하죠.
네.
왜 없냐?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 아시아 국가들은 과거에 다른 나라 인민들한테 인권 범죄를 저지른 국가들이 있다. 있죠. 일본도 네. 있고. 예. 또 자기 인민들한테 범죄, 인권 범죄를 지긴 정부 그런 역사가 또 많다. 네, 많습니다. 군사 독재 많이 있고 사회주의 독재 많이 있고 아직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죄가 많은 정치인들이 각 아시아 국가에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창피해서 예, 인권규약 못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29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의무와 제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지키고 증진하는데 의무, 제한 이런 규정을 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어떤 사람이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2항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즉, 타인에게도 나와 똑같은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그리고 민주사회의 도덕률과 공중질서,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정당하게 요구되는 사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 자, 3항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좀 긴 문장들이었는데요. 네. 하나씩 살펴볼게요. 29조는 인권선언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거의 후반부 말미에 탁 이렇게 버팀목처럼 넣어놓은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리는 반드시 을이라는 사람의 의무를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함께 간다. 이게 이제 현대사회의 상식인데 이런 관계로 보자면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이 될 수가 없죠. 권리가 무제한이 되면 의무도 무제한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한국에서 갑질 이 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예.
그렇죠? 범위를 넘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 을에게는 굉장히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갑질, 예, 돌팔매 질 할 때 질처럼 갑질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갑질을 하면 경찰 수사를 받는 시대가 되었죠.
네, 실제로 받았고요.
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아주 많은 인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권리만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권리가 보장되려면 의무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 아이디어가 29조의 존재 이유입니다.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권은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고 사람들끼리 보호해주는 거다. 무인도에 나 혼자 살면 인권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 인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항에서 29조 1항에서는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인권은 개인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틈에서 사람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네.
2항을 보시면 이제는 권리와 자유의 제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제한에 관련된 일반적 원칙도 다 마련이 돼 있는데요. 보통 상식으로 이렇습니다. 첫째, 그 권리를 제한할 때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냥 제한할 수 없어요. 아, 나 기분 나빠도 하지 마.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이 권리를 제한할 때 합당한 사유로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놨죠. 공공의 이익, 타인의 이익. 특히 이제 타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더 큰 가치로 보는 추세입니다.
네.
또 권리를 제한하려면 두 번째로 법이 있어야 돼요. 법에서 제한하는 대로만 제한하라는 겁니다.
네.
어디까지나 법대로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뭔가 권리를 제한한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 미리 법으로 제정을 해둬야 돼요.
네.
닥쳐서 이거 이렇게 안 됩니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법도 없이 그냥 지도자나 간부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야 지금부터 공공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국가 비상사태든 뭐 국가 안보든 사회 질서든 이런 핑계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세 번째로는 권리를 제한할 때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도로 제한하라는 거예요. 네, 공공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제한한다면 딱 그만큼만 제한하라는 겁니다. 더 제한하면 안 돼요.
네.
공공의 이익은 목적이고 권리 제한은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수단이 따라가야지 수단이 앞서가면 안 되죠.
네.
예, 이걸 좀 멋진 말로 비례성의 원칙.
예,
목적에 따른 수단의 비례를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네. 비례성의 원칙이라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인권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때도 권리를 이렇게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권리는 제한할 수 있지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때도 침해될 수 없고 제한될 수 없고 아예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건 좀 뒤에 30조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30조 알아볼까요?
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30조는 해석을 할 때 악용하지 말아라.
네.
예, 해석상 악용금지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도 다음과 같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국가, 집단, 개인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권리와 자유라도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할 권리가 있다고 암시하거나 그런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 굉장히
네.
막 끝까지 이 문장을 끝내기 싫다는 듯이요. 계속 이 문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그 우려를 많이 하는지 느낌이 나시나요?
네.
사실 이 30조는 29조와 나란히 존재하면서도 29조를 더 강조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30조 문장이 긴데 한마디로 줄이면 당신의 권리 실현한답시고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예. 제가 그 예전에 19조 의사표현의 자유 설명할 때에도 말씀드렸죠. 증오 발언 기억나세요?
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말할 자유가 있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공격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 나치처럼 유대인 배격하자, 유대인 몰아내자 이런 말을 할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네.
나쁜 말을 할 자유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권력자들이 꼭 이런 걸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장군님, 사회질서 회복을 위해서 공화국에서 총소리가 한번 나야겠습니다. 예, 이런 제안서를 간부들이 올립니다. 자기가 충성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네.
여기에다 또 사인 비준을 했습니다. 친필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유명한 공화국에서 총소리가 좀 나야겠습니다. 이 이론 문건이에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1990년대 후반에 모든 기차역 앞에서 공개 총살이 벌어집니다.
네.
배고파서 전기선 좀 팔았다고 총살, 소 잡아먹었다고 총살, 중국에 돈 벌러 갔다고 비봉을경했다고 총살. 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 30조는 자기의 권리를 이용해서 타인의 권리를 파괴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이 벌어지거나 테러 공격이 있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럴 때도 인권 해야 되나?
네.
예, 이런 생각 드시죠? 저 사람이 분명히 보기에 간첩이에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있죠.
네.
자, 국가적으로 혹은 한 사회적으로는 그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네.
어떻게 신중해야 되느냐? 첫째, 이게 진짜 위기인지 정확히 판단하려고 해야 돼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론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 기억나시나요?
예. 예.
아주 명백한 그리고 아 이건 지금 벌어질 일이다.
네.
10년, 20년 후가 아니고 지금이다. 두 번째로는 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그 아예 제한 자체를 시도도 못하게 규정된 것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유엔에서 채택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규약에서는 위반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해서 특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권, 노예, 고문,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모욕적인 형벌, 인신보호 원칙, 소급입법 금지 이런 것은 전쟁이든 뭐 천재지변이든 심지어는 우주인이 침범을 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또 반인도 범죄들이 있죠. 전쟁 중에 민간인은 예, 공격하면 안 됩니다. 민간인
네.
공격하면 군인이 민간인 공격하면 이거 반인도 범죄예요.
예.
국제법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것처럼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꼭 필요의 상황에 따라서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네.
오늘날 테러 문제가 사실 각 정부의 골칫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테러 보면 이미 인간을 포기한 사람들 아니야. 자기 몸에 이 폭탄 묻고 예. 이런 사람들의 인권까지 존중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다가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라면 좀 고문 조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많이는 말고 조금이라도
네. 예,
정보를 얻고 증거를 잡기 위해서 조금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네.
일단 고문 같은 그런 반인도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하는 사람, 시키는 사람, 방관하는 사람 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인권은 인간끼리 보호하고 돌보는 거지 짐승이 인간 권리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짐승들, 동물들한테 예, 나의 인권을 보호해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제 앰니스티 보고서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국가는 생명권을 포함해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특별한 책임을 진다. 또한 민간인에 대한 테러 공격을 예방하고 제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도 있다.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네.
국가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 의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포기라고 해놨어요.
네.
예, 갈등의 순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어려운 판단이죠. 그러나 원칙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우리가 인간이 아니게 되는. 예.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
법대로 하자, 절차대로 하자 이것은 우리가 인간임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세계인권선언 전문 30개 조항 모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토대 위에 네 가지 원칙이 있었죠. 존엄성, 평등, 자유, 형제. 예, 이것이 이제 인권의 네 가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구체적인 권리로는 크게 예, 인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이 있고 시민적 권리, 정치적 자유를 위한 권리,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이렇게 네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인권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의무가 있다는 거고요. 제한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필요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 이 세 가지 균형점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걸 그 개별 인권 조항만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으로 와 인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감을 잡으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국제 인권 뉴스 들어볼까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는 왕세자가 국가 개혁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언론 보도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즘에 사우디 경찰이 여성 인권 운동가들을 대거 체포를 했어요.
네.
자, 루자인 알 하스룰 또 아지자 알 유세프 이런 여성 인권 운동을 하시던 여성분들 7명, 최소한 7명을 체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네.
왜 체포했냐? 사우디 내무부가 하는 말이 또 그런 느낌이 딱 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들이 외국 단체와 소통하면서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국가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외부 세력에 돈을 제공했다. 또 정부 간부를 포섭하려 했다. 예, 느낌 오시죠?
네.
예, 독재국가들 늘 하는 말이에요.
그렇네요.
정부 지시를 잘 따르는 사우디 언론들은 이들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반역자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
아직 재판이 안 끝났는데 죄인으로 그냥 몰아서 언론들이 이런 얼굴 정보 공개하는 거 이것도 인권침해입니다.
네.
자, 어쨌든 체포된 이분들의 활동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오래전부터 사우디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분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우디 여성들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운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 항상 그래서, 남성분들도.
네, 했죠. 그래서 운전을 참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구나 싶으실 건데 작년 말입니다. 이 왕세자가 그럼 운전하게 해주겠다 말은 했고 언제부터? 내년 여름부터. 그래서 이제 곧 이 사우디 여성들이 이제는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날짜상으로는 됐어요. 그런데
네.
자꾸 이런 인권운동가들이 개혁적 조치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 사우디 왕실에서는 그 이슬람 이 남성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그런 기득권 세력들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사우디 여성분들의 그 지위가 굉장히 미개해요. 지위가 미개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사우디 여성분들은 심지어 여권을 만들 때도
네.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이나
예.
남자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머니나 딸이나 예, 할머니 아니에요. 남자 후견인의 사인을 받아야
네.
그 여권 받는데도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네.
국제 앰네스티 중동 지역 캠페인 팀장 사마흐 하디드 조사관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표현의 자유 등을 좀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여성 운동가들을 표적 목표로 삼아서 탄압하고 있다. 예, 사우디 이 나라는 원유 때문에 중동이 아주 부자라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네.
여성에 대한 대우를 보면 아직도 정말 미개한 수준 같습니다.
네.
구금된 여성 인권 운동가들을 조속히 석방해야 합니다. 또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귀 기울여서 인권 개혁을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네, 사우디의 여성 인권이 증진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의 후반부죠. 28조부터 30조까지 선언문을 적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